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이신칭의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가 뭔지 아시죠? 이신득의라고도 하는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하면 안 됩니다.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서 칭의, 의롭다고 칭함 받는다. 이신, 믿음으로서 득의, 의의를 얻는다. 인 것입니다. 의의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이 의의를 얻는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자격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공로로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써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율법은 왜 들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율법은 왜 주셨느냐?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본문 바로 위에 있는 5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러분, 성경책에 이 표시를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 율법을 받은 것 자체로서 하나님의 성별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길 정도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명이요, 그들의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실상 율법이 이 중간에 끼어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원래 은혜 언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중간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율법이 들어왔느냐?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다. 죄를 없이 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무슨 말이냐? 범죄를 더 드러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10장에도 있고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이 이해한 율법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부족함이 없는, 흠이 없는 의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그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곧 뭐가 드러났죠?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재물을 더 사랑한 율법의 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말씀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의 무능한 실체가 다 드러났죠. 율법은 우리의 무능한 실체를 보여주는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진정한 예배를 드렸나요? 그가 골리앗을 이겼을 때, 전쟁에 승리했을 때가 아니라 시편 51편 3절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인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밝혀주는 등불이기 때문에, 나의 무능력한 실상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로소 나 자신을 버리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것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그 뜻이죠. 근데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 잠언서 28장 1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형통하지 못하나 이렇게 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한편 그 강도가 구원을 받았을 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죄가 없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간절하게 갈망하게 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다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고 심히 부끄럽고 또 아픈 그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그 실체를 다 드러내셔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갈망하게 하시려고 주님께 달려 나와서 거기서 우리를 고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죄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나 같은 죄인은, 더러운 사람은 쓰임받지를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어둡고 눌려있는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했던 스데반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고 거짓 증언하고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무지 쓰임받지를 못할 것 같은 교회와 가장 멀리 있었던 이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신 다음에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어딜 가나 자랑할 것은 나를 살리신 예수 십자가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밖에는 없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담는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벌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받지는 않습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라도 능히 몰아내고 압도하고 그리고 차고 넘치게 부어진 바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많은 죄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죄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드러내는 것은 맞지만은 그 은혜를 더 드러내려고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건 궤변에 지나지 않는 그런 질문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면 더 해이해지고 더 부패해지고 더 게을러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가르칠 때에는 안 그랬던 사람들이 은혜로 가르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도덕 폐기론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니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가 이어지죠. 2절 말씀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더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가 없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죽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세례받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란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 그게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리저리 죄에 끌려다니면서 비참하게 억눌렸던, 죄의 지배를 받았던 그 옛사람이 죽어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요, 어떤 영광이요, 어떤 신분이요, 어떤 혜택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기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영광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새롭게 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자격과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와 연합한 자인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마치 뭐가 같아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신랑의 신분과 지위와 소유가 다 신부의 것이 되는 것이 그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 무덤에서 소리를 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나옵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수건이 얼굴에 쌓인 채로 나와요. 예수님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사망의 사슬에 묶인 채로 하나님을 향하여 걷지도 못하고 달리지도 못하고 숨기지도 못하는 그렇게 죽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며 영광을 돌리며 생명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생명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고백들 너무 귀한 것이지만 말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걸음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거룩한 삶의 열매로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감상에 젖어서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고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이 세상의 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죽은 사람 앞에 엉망금을 갖다 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로 휘둘리는 우리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지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큰 일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의 유혹이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마치 예수님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생각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다 내어드릴 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신자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다는 이 내용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혹은 찬송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눈물도 흘리는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를 받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직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능력이 되지 않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할 줄 아는 것은 죽이는 것밖에 없는, 이게 죄의 종이죠. 사울이 할 줄 아는 것은 다윗을 미워하는 것밖에 없는, 죄에게 순종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그게 바로 죄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할 줄을 모르고 선을 행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줄을 모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알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예수 십자가 앞에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물같이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11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아직도 연약해서 어떨 때는 내가 가인 같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사울 같은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죄에 연약한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 몰두하지 말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죽으실 때 내가 죽었고 예수님 살아나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나 하는 그 느낌, 그 감정,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미국 땅에 오는 것을 간절히 사모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미국 땅 밟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쁩니까? 근데 그 감격 금방 사라져요. 왜? 여기서 먹고 살아야 돼요.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아마 여러분 다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 기쁨, 감격은 사라졌지만 어디 있습니까? 미국 땅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내 느낌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 어떤 신분으로 있느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망각하고 그것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에 빠질 때.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이 희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복음적인 사실을 내가 경험하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고 이 복음을 힘입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무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힘을 낸다, 열심히 한다고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붙어 있게 될 때에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힘을 쓴다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 있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절대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도무지 죄 안에 거할 수가 없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영광,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만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오직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